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사태에 관한 러시아와 미국 간 합의가 임박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최근 알레포 사태에 관해 미국 측과 문서들을 집중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앞서 알레포의 휴전 요구를 거부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시리아 반군들이 알레포를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잠정 합의가 여전히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오늘도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담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고위 지휘관 두 명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ISIL의 튀니지계 고위 지휘관 두 명과 이집트 배경을 가진 일부 측근들이 최근 며칠 새 ISIL의 사실상 수도인 시리아 라카를 탈출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서북부 이들리부주로 향했습니다. 시리아 내 ISIL 활동 감시단체는 ISIL 지휘관들의 탈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ISIL 내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와 쿠르드군과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를 위한 발판으로 필리핀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들은 남중국해 순찰을 위해 괌과 오키나와 기지를 이용하거나 항공모함에서 출격시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들이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군사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할 경우 중국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전략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41의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의 내년 군사 지출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핵 합의를 지키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자리프 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란 핵 합의는 유엔 안보리도 지지하는 다자간 협정이라며 미국이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면서 핵 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미 의회가 지난주 이란 제재법을 연장한 데 대해 핵합의 위반이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란 핵합의를 재앙으로 규정하고 파기를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주요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의 린다 맥마흔을 중소기업 청장에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변호사인 스콧 프루이트를 환경보호청장에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이밖에 해병대 장성 출신의 존 켈리를 차기 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막기 위한 감시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한반도의 이산가족 보고서를 발간하고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은 물론 납북된 인사들도 하루빨리 가족과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방탄복 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가 담긴 북한인들의 화물을 압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겠습니다. 대체로 오전에 대부분 흐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 해 모두 먼 바다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앞바다도 1 내지 3미터로 불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의 감시 대상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감시 대상 품목은 국제적으로 통제되진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개발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잠수함 선체 강판과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수중 통신기, 음향 측심기, 가스 발생기, 항해 레이더, 잠수함 연축 전지, 어뢰 발사관 등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핵미사일 분야 감시 대상 품목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상 캐치홀 조항의 충실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치홀 제도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비롯한 다자수출 통제 체제의 통제 품목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한 모든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말 세 차례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번 감시 대상 품목 작성은 잠수함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를 견인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SLBM 능력을 증강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에서 지정한 수출 통제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국가별 수출 통제 목록을 작성해 촘촘하게 제재망을 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가들이 수출 통제 제도를 좀 더 이제 엄격하게 이제 시행을 한다면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그러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별적인 국내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수출 통제 내지는 그 거래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느슨했던 제재의 끈을 좀 더 이제 조여간다는 그러한 효과는 있는 것이죠.
반면 국제사회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국장은 북한이 40년간 잠수함을 개발해 오면서 잠수함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40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건조했기 때문에 기술 자립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와 함께 심상민 교수도 북한의 SLBM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품목별 제재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선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안보리 결의를 느슨하게 이행한다면 몇몇 개별 국가의 이 같은 조치가 과연 북한의 무기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 등 모두 130개 품목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감시 대상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최근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수석 대표는 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중 협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의 향배와 관계없이 대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한국 외교관은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 압박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불고 있는 시장화 바람을 당국이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채택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 내부의 경제 개혁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8일 서울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이에 따라 외자 유치를 전제로 한 30여 개의 경제개발구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핵병진 노선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외자 유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경제개발구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의 작품이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길본 북한 내에서 일고 있는 이 시장화 바람, 시장화 경제는 아마 급속도로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혁개방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장마당 세대의 출현과 정보 공유 확산,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내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이 재도발하면 국제사회가 경제협력을 더욱 단절하는 악순환 속에서 내부 불안이 증폭되고 이런 불안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에서 불고 있는 시장화 바람은 북한 당국의 정책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공식 시장의 수는 김정은 정권 들어 지난 5년 새 200개에서 400여 개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교수는 이런 시장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가 과거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최대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시장화의 최대의 동력은 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주 유화적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대체로 봐서 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라 치면 대략 한 6, 7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봐서 시장에 대한 이러한 유화적인 정책 자체를 6, 7년 정도 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역사에서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양 교수는 이처럼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시장화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재정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시장화를 통해 민간이 만들어낸 각종 잉여를 광범위한 조세와 준조세 등으로 거둬들여 극심한 재정난 완화에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정부는 이집트 오라스콤사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와 통신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로 등장해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의 엄청난 가격차로 발생한 독점 이윤을 벌어들이면서 시장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시장화가 계획 경제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금처럼 시장화를 활용하고 촉진하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오는 2017년이 북한의 그 어느 해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전략을 최대한 완성해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남남 갈등과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인 내년이 북한의 과거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인선이 정비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한국 역시 리더십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를 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입니다.
2017년은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거로 봅니다. 우리 국내 상황 또 트럼프 신행정부의 초기 출범 상황을 예상한다면 북한이 주도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선거 이후 나타난 사회 분열상을 수습하는 등 상당 기간 국내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오는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문제 우선순위를 두고 대외적으로는 상황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17일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트럼프 후보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 마치 오바마가 처음 들어섰을 때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다 쏟았듯이 사회 통합의 문제, 보다 나은 삶의 질, 경제의 부흥, 아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내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어떤 정부보다 상당히 정책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활용해 핵과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체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를 자신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적기, 골든타임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1994년과 2003년에 이어 내년에 3차 북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가 돼서 군사적인 충돌까지 거론되는 북핵 위기, 1994년, 2003년에 의해서 세 번째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6차, 7차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에 실제 핵탄두 모형을 탑재해서 발사해서 성공을 하면 누가 뭐래도 핵보유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위대한 입지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저는 북한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 1월 8일, 또 트럼프 당선자 취임일 1월 20일, 4월 15일까지 이러한 정치적 계기들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의 대화를 제안하는 평화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탐색전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타진하는 한편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등 자신들의 기존 요구를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국과의 민간 접촉에서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넓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와 조기 대선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 전선 전술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입니다.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신년사를 통해서 대북 정책의 남북관계가 그동안 긴장됐던 것은 다 남쪽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게 되면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개성공단 하자 이런 식으로 나면 우리 사회가 대선 국면을 앞두고 또 지금 국내 사정 불안정 속에서 매우 갈라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 위협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대북 정책 전환과 대북 제재나 군사훈련 등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면 대결을 선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5가 나온 직후 한국의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한 군의 포병 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남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이행기가 대북 제재 공조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겠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기와 한국의 정권 이행기가 겹칠 경우 대북 제재 전선이 이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은 대북 제재에 형식적으로 동참하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리 결의 23215도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과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그 UN 결의안 23215 47항에 국제사회는 그 9.19 공동성명의 기본 입장에 따라서 6자회담에 복귀하여 그 비핵화 실현을 도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영내의 그 대내적인 그 정치 상황에 따라 장기간 대화가 지연된다거나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자 제재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면 중국은 다자적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고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고 미한 동맹의 균열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도 미한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반도의 이산가족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은 물론 북한에 납치된 남한 출신 피해자들도 하루빨리 가족과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발간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는 한반도 이산가족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85세 여성인 박동열 씨는 1950년 고향인 북한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간 뒤 간첩으로 의심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 북한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실향민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1952년 북한에 붙들린 국군 포로 한준혁 씨는 2001년 탈북해 남한의 가족과 만날 수 있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딸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황인철 씨는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50여 명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처럼 이산가족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피해자 상당수가 길게는 6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동시에 고령에 접어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한국에서만 12만 9,616명이 북한 내 가족과의 상봉을 희망했지만 현재 절반 이상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상봉 희망자들도 55%가 80세 이상 고령입니다.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비자발적 이별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흘러도 고통은 줄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해 자행된 한국 국민 납치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자인 황 씨의 아버지처럼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들의 소재 파악과 이들의 송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북한 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도 대부분 가족과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이라면서 이들이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주민들의 해외여행 통제나 해외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철회해야 하지만 남북한 당국 모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영내 정치와 군사적 긴장 상태가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남북한 모두 주민들이 제한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자 목록을 작성해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 3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7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강모 씨와 9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7급 2명과 9급 3명 등 모두 5명의 탈북민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현재 통일부 내 탈북민 공무원은 이번 신규 임명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3명은 본부 기획조정실과 통일교육원,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각각 배치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들에게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5% 줄어든 규모입니다. 북한은 또 올해 북한이 쌀 240만 톤을 수확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지난 11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November it increased to 380. Also October.
코슬레 담당관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11월 배급량은 지난해 11월과 같은 규모지만 2014년 11월 400g에 비해 5%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다만 가을 수확 전인 7월에서 9월 하루 평균 30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에 비해서는 27%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이전에도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 급격히 감소하고 추수가 진행되는 10월 이후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이후 쌀과 옥수수, 콩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에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전 기준으로 240만 톤의 쌀을 수확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o we know that the production recovered in part from last year's level. The rice
올가을 수확량은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했지만 각각 290만 톤과 260만 톤을 생산했던 2013년과 2014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부분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think that the country is not able to cover its domestic needs as the production is remains.
주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식량 생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부분 북한 가구들의 식량 소비 수준은 계속해서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방탄복 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가 담긴 북한인들의 화물을 압수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측은 7일 성명을 내고 문제의 화물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인들이 평양행 비행기에 실어 몰래 반출하려던 화물에는 방탄복 제작에 쓸 수 있는 아라미드실 탈에 8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적발된 화물의 무게는 40kg에 달합니다. 아라미드실은 러시아 정부가 법과 대통령 명령으로 반출을 제한하는 품목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압수된 품목이 무기나 군장비 제조에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관련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관 측은 물품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북한인들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운영체제 붉은별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외부 링크를 통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전산망 보안 회사인 해커하우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북한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인 붉은별의 취약점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붉은별 운영체제는 북한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해커하우스 측은 이 기사에서 붉은별이 원격 해킹에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내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커하우스 소속 전문가들은 인터넷 열람기 내 나라를 탑재한 붉은별 3.0판을 분석한 결과 하이퍼링크를 통해 붉은별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문서에서 이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나 파일을 열도록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붉은별이 탑재된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내 나라를 쓰면서 해커들이 심은 하이퍼링크를 잘못 클릭하면 외부에서 해커들이 붉은별을 쓰는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해당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거나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내 나라를 해킹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쓰는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려고 붉은별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하우스에 따르면 붉은별을 쓸 때 자료 내려받기나 교환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관리 당국이 붉은별 사용자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랑하는 붉은별의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간단한 해킹을 통해 일반인 사용자가 전산망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 계정을 획득할 수 있는 등 붉은별의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커하우스 측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존에 알려진 붉은별의 보안상 취약점을 설명하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진열장 같은 사회지만 여전히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미국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특유의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게 취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가 7일 외국 기자들이 북한을 취재할 때 직면하는 도전 과제와 해법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과정하는 선전 문화가 만연한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한 미국 기자들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지난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 때 평양을 방문했던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도쿄 지국장은 북한은 진열장과 같아서 취재하기 매우 힘든 환경이지만 계속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worth going. It's still, yeah, it's still worth going, for sure. And I still do try.
지난 12년 동안 평양을 오가며 도시와 시민들의 커다란 변화상을 직접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취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파인필드 지국장은 11년 만에 다시 만난 3.16 전성공장 지배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거엔 빼빼마른 체구에 인민복을 걸쳤던 이 지배인이 세련된 양복을 입은 풍채 좋은 돈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양의 취재 환경은 여전히 진열장 같고 외신 기자들을 경직시켰으며 사실 여부를 분별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7차 당대회 취재를 갔던 13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은 취재와 관계없는 만경대나 농장 등을 방문해야 했고 대회 장소인 4.25 문화회관 안이 아닌 건물 500m 밖에서 취재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행인들을 취재해도 좋다는 담당 관리의 갑작스런 허가에 따라 기자들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접근했지만 같은 사람들이 두 번 기자들 앞을 지났고 미 대선 후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한 여성은 기자들이 묵던 양각도 호텔에서 이미 목격된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정부가 미리 주요 관리들과 행사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거의 매일 공개리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민주주의 나라들의 취재 환경과는 크게 대비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진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북한과 서방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North Korea through our value system.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y come from a different, they've got a different value system in North Korea. The more we understand,
북한이 왜곡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북한만의 다른 가치 기준을 이해해야 사회를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북한에서 진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다며 이런 외부와 명확히 다른 환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북한뿐 아니라 탈북민을 취재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탈북민들은 외부 세계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때로는 과장과 허위 증언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리 전 지국장은 탈북민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have our own system of vetting and making it clear to them that there's no benefit to telling an untruth or telling a lie.
허위로 말하는 건 탈북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 전 지국장은 또 평양 주재 기자 경험이 도움이 됐다며 북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도 탈북민들이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 내 탈북민들과의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마약류감시기구의 이관형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 내 마약 사용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인권정보센터 내에 북한 마약류 감시 기구가 최근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구를 만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방권의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조사 연구해서 지난 10월 10일에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식에서 보다 세부적인 북한인권 침해 문제 모니터링과 조사를 한다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련된 이 조사 기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 마약류 감시 기구뿐만 아니라 핵무기, 생물화학무기와 인권 감시 기구 그리고 해외 북한 인권 감시 기구, 유엔의 권고 이행 감시 기구 그리고 사형 감시 기구 등 총 5개의 감시 기구를 발족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북한 마약류 감시기구는 발족식을 겸해가지고 그간 조사한 결과 중에 일부의 결과 발표를 위해서 이번에 세미나 겸 개최식을 겸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사용 실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일단은 이 발표자 개인적인 소견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결과가 최소 30% 정도였는데요. 그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NKDB가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북한 이탈 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결과치가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세부적인 결과들을 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첫 번째는 이 양적 데이터 그리고 질적 데이터, 통계 조사 데이터와 심층 면접 조사 데이터 모두가 북한 주민들의 마약 소비와 사용이 심각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달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북한 내에서 누구라도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노출 가능한 구조적인 환경이 오래전부터 조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층까지 그리고 평양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전적에 걸쳐서 마약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사람들 개개인의 경제력, 즉 구매력과 구매력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주민이든 농사꾼이든 그리고 채소를 파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성별, 연령별, 계층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또 주민들이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 세미나 주제가 이 북한 주민의 마약 소비와 사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운송 혹은 육통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제투자 과정.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단계별로 마약 유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 차원은 빼고 북한 주민의 소비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일단은 생산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인데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똑같이 생산과 소비와 그리고 운송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면접 조사에서 이번 세미나 결과에서만 발표한 생산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함경남도 함흥시가 생산지이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마약 생산자들이 각 전 지역에 배달을 하거나 그리고 직접 중간 상인들이 마약 생산지인 함흥시를 가가지고 마약을 구매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소분집,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통 소매상들을 소분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소분집에 분배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하는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마약 종류는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는 건가요?
네, 마약 종류는 대표적인 마약 종류가 메스암페타민과 오피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메스암페타민을 얼음 혹은 빙두,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냥 빙이나 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메스암페타민과 아편을 쓰고 있고 마약을 내부에서 이른바 유통되는 마약 같은 종류는 코카인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북한 내에서 정확하게 어떤 약물의 종류인지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거기 안에서 통용되는 은호로서 덴다와 총탄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일상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장례식이나 생일잔치에서 그리고 사우나 안에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친구 집에서,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그리고 식사 후에나 아플 때나, 특히 치료제를 써도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잡고 있어가지고, 뭐, 감기나 두통이나 복통이나 대장염이나, 혹은, 장기 질환이나 아니면 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 당국이 방치하고는 수준은 아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이미 마약관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북한 말 표현으로는 수정보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표현으로는 개정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관리법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른바 널리 알리는 공지 형식인 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고령을 통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보안원이나 보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단속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안원과 보위원들 역시나 이 사람들도 일반 소비자들이나 마약상들에게 이른바 마약을 제공을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까요? 북한 내부에서는 물론 뭐 단속이나 계몽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데요. 단순히 마약 부분을 통제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더욱이 저희 같은 한국에 있는 자그마한 이 민간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 공조가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관영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마약류감시기구의 이관형 연구원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의결을 위해서 오늘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는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안으로 의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 45분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내일 본회의 3시에 개회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주신 바로는 이 세월호 참사일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관한 탄핵안 내용의 삭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탄핵안 가결을 위한 표 확보가 중요했던 야권에서 이 세월호 7시간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달라던 그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 회의체 제안을 받고 고민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제안은 세월호 관련 내용이 없다면 더 많은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가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밝혔었는데요. 야권에서는 오늘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 합의도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 원안 그대로 올렸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겠다. 이것이 야당 쪽의 주장이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탄핵안 가결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것인데요. 새누리당 비주류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안전적인 어떤 찬성표를 확보하기보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다시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온 겁니다. 그 이후 또 국회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그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형세가 됐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20대 국회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한국 국회 기능도 멈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탄핵 부결, 탄핵 가결, 탄핵 무산 그 어떤 결과라도 한국은 아주 대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고요. 야당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게 됩니다.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됩니다. 광화문과 청와대로 향했던 촛불 민심이 지금 며칠째 국회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든 한국 정치권은 대혼돈에 빠지게 될 거라는 예상인데요. 내일 역사적인 현장, 한국의 명운이 달린 날이라고 지금 한국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받는 그 현장에 시민 방청객과 세월호 희생자들이 각각 그 현장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군요.
네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과 6일 사이에 국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부를 물었는데요. 찬성 78.2%, 반대 16.8%, 모른다 또는 무응답 2.5%포인트였습니다.
네, 탄핵 찬성이 거의 80%에 가깝네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한국 사회입니다만 100년 뒤에 대한 걱정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0년 뒤에 한국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면서요.
앞으로 100년 뒤인 2115년 한국의 인구가 지난해 절반 수준인 2582만 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통계청이 앞으로 50년간의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100년 뒤인 2115년 인구 추계치를 발표했는데요.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또 고령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4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이면 지금 북한의 인구 수준 정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속도라든지 어떤 사회의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런 인구 추계는 국가의 어떤 연금이나 재정 정책, 뭐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뭐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전력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건강 보험, 국가 재정, 주택, 뭐 경기 전망도 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2031년에 한국의 인구는 5,296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65년이 되면 4,300만 대로 줄어들고요. 그 후 2115년까지 50년 동안 무려 1,720만 명이 줄어듭니다. 1965년의 인구 2,870만 명대보다 적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한국의 새로운 철도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소식 오늘 끝으로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서울에서 고속철도 KTX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가야 했습니다. 대전을 지나서 대구,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탔고요. 대전을 지나서 광주, 목포로 향하는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강동쪽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 고속열차가 개통식을 가졌고 내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서울 강남권이나 강동 지역 시민들 서울역까지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한국철도 코레일이 독자적으로 운행했던 이 KTX 고속열차 등 철도 사업이 SRT 수서고속철도의 등장으로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속철도의 이름을 SRT라고 부르는가 보군요.
네네. 슈퍼 래피드 트레인의 약자입니다.
네.
SRT, KTX 고속열차처럼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인데요. 목적지까지 빠르게 연결해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남쪽 끝 수서역에서 경기도 평택까지는 SRT 전용 철도로 다니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KTX와 같은 그런 고속철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승객으로 보자면 가까운 곳에서 골라 탈 수 있는 편리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요금도 기존의 KTX 고속열차보다 한 10% 이상 저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울의 동쪽 끝에서 중심지인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가야 하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서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보통 지하철로 여러 번 갈아타서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 SRT 고속열차를 개통한 이유는 그곳의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수서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강동북, 인근 성남, 분당, 수지, 용인 등 경기도 지역 시민들도 서울 중심가까지 이동해야 되는 수고를 접을 수가 있고요. 수서역에서 곧바로 고속열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시간도 비용도 절약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열차 비용이 얼마나 할까 조금 알려드릴까요?
네네.
네, 고속열차 SRT로는 수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목포까지는 1시간 50분으로 빨라졌습니다.
네.
기존의 KTX보다 한 30분 정도가 더 빨라진 것이고요. 수서에서 부산까지 요금은 45달러 정도, 목포까지는 51달러 정도. 전객실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지만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도 제공됩니다.
네, 참 더욱 빨라진 새로운 이 고속철도 기대가 큽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와 러시아 항공기들이 동부도시 알레포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자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시리아 정권과 그 동맹 세력인 러시아가 시리아 국민을 상대로 잔인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가 알레포에서 항복하는 자가 나오길 기대하며 폭격 또 항복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 우리 모두와 시리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사드 정권은 그 땅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2011년 이래 시리아 정부의 군사적 공격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민간인 살해와 부상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부대를 지휘한 자들이 아사드 정권의 배후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파워 대사는 선언했습니다. 명단에는 아디부 살람의 소장, 아드난 아바우드 힐웨 준장, 자스탓 살비 마와스 소장, 수하일 하산 대령, 타히르 하미드 칼리 소장 등이 있습니다. 파워 대사는 시리아 전역의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학대와 고문도 언급하고 수용소 관리자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명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자밀 하산 소장, 압둘 살람 파르즈 마모우드 준장, 이브라힘 말라 준장, 쿠사이 미호우브 대령, 살라 하마드 준장, 샤피즈 마사 준장, 라피크 쉬하데 소장, 그리고 하피즈 마클로우프 등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파워 대사는 국가 주도의 테러 단체가 아닌 세력들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강력한 어조로 그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ISIL의 민간인 학살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미국은 바로 이 테러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 67개 연합체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나라를 파괴해 잿더미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 국민이 흩어지고 살해되는 것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자는 바로 아사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아사드 정권과 그의 동조 세력들이 국가의 파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테러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범죄자들이 언젠가는 그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범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